EBS FM 소설마당 판 라디오 웹툰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라. 하지만 멀리 가려거든 같이 가라. 여러분은 여행 갈 때 혼자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같이 가는 걸 좋아하시나요? 저도 사실은 혼자 가는 여행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행하다 보면 가끔 동행하는 사람이 절실할 때가 있잖아요. 뭐 물론 여행을 함께 가는 사람하고는 이제 싸울 수도 있긴 하지만 만약에 말도 잘 통하고 서로를 존중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여행길은 없겠죠. 만화를 그리는 것을 저는 가끔 하나의 여행에 비유하곤 하는데요. 글작가랑 그림작가가 함께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여행으로 치면 어떤 모습의 여행일까요? 6월 2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작가님들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는 만화 공방 시간이죠. 오늘은 만화 스토리 작가 전진석 작가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EBS FM 라디오 웹툰의 저는 만화가 유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BS FM 소설마당판 라디오 웹툰입니다. 자, 월요일 오후 1시입니다. 2시래, 1시예요. 방금 들으신 첫 곡은요. 크리스 콜퍼의 Define Gravity라는 곡이었어요. 뮤지컬 위키드에 나오는 원곡을 이제 드라마 글리 버전으로 들으셨는데 방금 들으신 목소리가 남자예요. 남자입니다. 저도 이제 음악 들으면서 오늘의 게스트 전진서 작가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어서 한번 같이 듣고 있어요. 물어봤는데 몰랐는데 남자 목소리래요. 이게 대단한 미성이죠.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글리 드라마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작가 신청곡도 뭔가 컨셉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게스트분 모시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자, 만화 공방 날에 이렇게 저 혼자 하다가 오늘 지난번에 최규석 작가님 때부터 저를 도와주시는 새로운 목소리를 한 분 모시고 있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목소리 한라봉. 혜주 씨,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전 만화 공방 혼자 하는 게 편한데 말이죠. 사람들이 제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만 있잖아요.
네.
뭔가 좀 더 상큼하고 좋은 목소리를 넣자. 그래서 부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한테 감사할 건 아니죠. 네. 그래요. 많이 도와주세요. 오늘도 게스트분은 남자 작가님이시고 하니까.
네.
많은 질문 준비해 주시고요.
네.
자, 오늘 모실 게스트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마, 물론 독자분들도 굉장히 좋아할 텐데요. 작가 사이에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만화 스토리 작가시고요. 사실 뭐 만화 스토리뿐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스토리텔링을 다 하시는데 국내에서는 거의 최고의 실력을 자랑하는 아주 오래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 동안 외모와 다르게 오래된 사람입니다. 강사로도 훌륭하고요. 자, 과연 이 스토리텔링계의 스타 작가 과연 누구인지 프로필 함께 들어보시죠.
보면 정진석, 필명 전진석. 그러나 아마추어 시절에는 소나기 별이라는 뜻의 유성우라는 느끼한 필명을 쓰셨습니다. 생년월일 1977년생, 올해 나이 38입니다.
아, 오래됐죠, 오래됐죠.
고향을 굉장히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뭐야 이거?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가든호텔 옆집. 1998년 화룡검으로 데뷔. 건비트, 천일야화, 춘행전 같은 무게 있는 극화의 스토리를 써오다가 2014년 웹툰 복사골 여고 연극부로 웹툰에서의 활동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취미는 만화 읽기, 게임, TRPG, 영화 감상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지금은 팟캐스트고요. 특히는 새치혀로 나불거려서 하는 모든 것들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도 한번 기대해볼게요. 전진석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진석입니다.
야, 드디어 불렀어요. 네. 제가 라디오 웹툰 처음 하자마자 언제 부르지? 그러고 있었거든요. 저하고는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네. 부스 안에서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네요.
맨날 친하다 부른다 해놓고 이제 불렀네.
아, 부르려고 네. 했어요. 처음부터. 하지만 처음에 그 강풀 주호민 뭐 이런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인지도가 약하다 이거지 내가.
인지도가 약하죠.
알았어.
전진석 작가님. 아, 저희 사회에서 유명하지만 뭐 대중들이 알아야죠. 네. 자, 오늘은 스토리 작가를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해볼까 하고 불렀는데 삐진 건 아니죠?
아니에요.
근데 이 프로필에 참 재밌는 게 많습니다.
네, 프로필에 말이죠. 그 취미에 TRPG라고 있던데 이게 어떤 건가요?
아, TRPG는 우리가 보통 RPG 게임 하잖아요. 그 롤플레잉 네. 게임이 준말인데 이제 TRPG는 이제 테이블 토크 RPG라고 그래갖고 이제 그거를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종이를 펼쳐놓고 주사위를 돌려가면서 그렇죠. 같이 대화하면서
보드게임 같은
일종의 그런 거죠.
아, 네. 그렇죠. 보드게임인데 자유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렇죠. 이게 처음에는 다 우습게 보지만 시작해버리면 이상할 정도로 몰입이 되는 신기한 게임이 있어요.
원래 게임으로 RPG를 컴퓨터 게임으로 하든가 이제 그렇게 되면 대사가 이제 나오잖아요.
네.
대사가 나오는데 이제 TRPG는 플레이어가 직접 그 대화를 하게끔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연기력 향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맞아요. 몰입하게 되고요. 자, 취미에 대한 얘기도 앞으로 계속 할 텐데요. 팟캐스트에 대한 얘기도 나왔고요. 요즘에 다양한 재미있는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오늘 한번 짧지만 한 40여 분 동안 신나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가깝지 않죠 여기가. 저희는 진석 작가님하고 저는 부천에 같이 있잖아요. 멀지 꽤 가깝지 않은 거리잖아요. 멀리까지 오셨는데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토요일에는 이제 강의를 했죠.
네.
신촌에 있는 한결이 교육문화센터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강의 끝나고 수업하고 학생들이랑 같이 술 마시고
네.
이제 돌아왔죠. 그리고 일요일 날에는 이제 집에 있다가 또 동료 작가들 후배 작가들이 이제 찾아와가지고
네네.
또 나가서 술 마시고 노래한 거로.
네. 이 스토리텔러로서 중요한 부분이 그거다라고 저한테 또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아, 모르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연재하는 만화 닥터 프로스트에서 스토리 자문을 맡고 계세요. 정확히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 이종범 작가님이 이제 취재를 해오죠. 소재를 선정하고 그거에 관련된 취재를 해오면 이제 저랑 같이 그 소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논의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소재에서 스토리 방향이 좀 더 명확하게 잡히면 이종범 작가님이 다시 한번 가서 좀 더 디테일하게 취재를 해서 이것이 이제 얼만큼 리얼리티가 있는지 고증 그렇죠. 부분에서 또 취재를 하고 그러면 또 이제 스토리 라인을 같이 쭉 시나리오, 시놉시스, 시나리오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게 되죠.
지금 네. 요즘에 스토리 작가로서 하면서 동시에 저랑 했던 것처럼 스토리 자문, 컨설턴트 일을 많이 하고 계신데
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스토리를 쓰면서 이 전진석 작가님을 아주 좋은 대화 상대로 활용하는 겁니다. 그런 일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자,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어떤 얘기가 될지 기대가 돼요. 자, 오늘도 전진석 작가님과 스토리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상품을 드리기 위한 퀴즈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주 씨.
네. 6월 2일 월요일 만화 공방 퀴즈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실 수 있으니까요. 주위에서 문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하는 전진석 작가님의 최근 연재된 웹툰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부천이 배경이고요. 여자 고등학교 동아리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1번 복사골 야구 연극부, 2번 복사골 야구 씨름부, 3번 복사골 야구 치킨부.
뭔 소리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 게시판에 정답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 치킨부는 뭐 하는 데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치킨들을 먹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 그런 부입니다.
세조 씨가 되게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요. 평소보다는 그래도 조금은 난이도가 있는 퀴즈였네요.
네.
지금부터 6월 2일 월요일 전진석 작가와 함께하는 만화 공방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뻔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만화가 그러면 자세하게 몰라도 사람들이 대충은 알잖아요.
네.
근데 스토리 작가라고 했을 때는 다양한 오해들이 있단 말이죠. 뻔한 질문이지만 만화 스토리 작가라는 것이 어떤 직업인지 좀 짧게 소개를 해주세요.
이게 스토리 작가라고 그래서 더 헷갈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영화 시나리오 작가다 그럼 영화 시나리오 쓰고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다 그럼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제 만화 시나리오 작가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안 헷갈릴 텐데 왜 하필은 만화 스토리 작가라고 해서 헷갈리게 만드느냐. 쉽게 말하면 그냥 만화에 필요한 시나리오를 쓰는 작업인데
네.
사실은 만화 스토리 작가는 시나리오로 그림 작가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콘티로 넘겨주기 때문에
그게 다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죠. 나는 콘티까지 짜는데 내가 왜 시나리오 작가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나는 이제 스토리 작가다. 근데 정작 이제 모르는 사람들은 야 그럼 스토리 작가는 스토리 라인만 잡아주고 뭐 대사나 이런 건 지문을 안 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예, 스토리 작가는 콘티까지 작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설계도를 다 만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물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씩 그림 작가와 협업의 단계가 다르긴 하겠지만 네. 보통은 콘티까지 그리는 것을 얘기하고요. 네. 만화를 좀 잘 알아야겠네요.
물론이죠. 그건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는 영화를 알아야 되고 뮤지컬 시나리오 작가는 그렇죠. 공연을 알아야지 되는 것처럼 만화 스토리 작가는 당연히 만화 작화의 난이도라든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연출 이런 것들을 알아줘야 이제 만화 스토리 작가가 될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또 아 지금 세조 씨가 어디에서 들어와야 되지? 막 이러고 보고 있는데 세조 씨
아니에요. 네.
아무데나 들어오셔도 돼요.
네네네.
전진서 작가님은 여성의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십니다. 저보다 좋아할 거예요. 그 만화 스토리 작가 요즘 보시면 웹툰이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덩달아 만화 스토리 작가 지망생도 늘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만나보면 네. 독자들 중에 만화는 좋아하는데 그림을 못 그려요. 그러니까 스토리 작가나 해야겠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아, 그건 진짜 기분 나쁘죠.
아, 정말 위험천만한 발언인데.
그렇죠.
이것에 대한 스토리 작가로서의 입장이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마치, 아, 밴드는 하고 싶은데 기타는 못 치니까 베이스나 치겠어요. 이런 얘기처럼 들리거든.
베이시스트들이 들으면 환장하죠.
진짜 기분 나쁘죠.
이게 뭐야?
네.
자, 그러면 만화 스토리 작가는 그림을 못 그리면 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인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될까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스토리 작가를 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를 잘 쓰니까 스토리 작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런 것처럼 뭐.
그러면은 네.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면 스토리를 잘 쓸 수 있는지도 궁금한데 그건 전진석 작가님이 데뷔하는 과정이나 준비하는 과정 같은 것들을 들으면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떤 뭐 식으로 해서 데뷔를 했습니까?
데뷔를 하게 된 거는 그냥 됐어요. 그냥 된 거예요.
야, 여기 천재가 있다. 여기에 천재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뭐랄까.
타고난.
데뷔는 그냥 시작이고요.
네.
문제는 그 다음부터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작가 지망생 시절이 없었어요.
네.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만화를 좋아하고 만화를 그리고 글 쓰고 이제 하다가 이제 취미로 생각했었죠. 그러다가 이제 작품이 이제 그 당시엔 잡지였죠.
네,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요즘으로 따지면은 뭐 베스트 도전 같은 데 하나 올렸는데 그게 이제 정신 연재된 거거나 이런 것처럼 그냥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게 이제 덜컥 잡지에 실리면서 이제 작가가 됐죠. 그러니까 작가 지망생 시절은 없었고요.
그게 활용검이었군요.
그렇죠.
네. 저 학생 때 봤어요. 그 패러디 롤플 RPG 그쵸, 장르의 만화
네.
단편이었죠.
네.
그게 아마도 만화가들이 되게 좋아하는 코믹테크란 잡지에 실린 단편이 아니었나
네, 네.
맞나요?
그렇죠. 코믹테크 애니테크라는 잡지가 있었는데
제가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 본 것 같은데
네, 네. 만화가들이나 만화가 지망생들이 많이 보는
몰라요.
잡지죠.
아, 세주 씨는 그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네요.
90년대 중후반이니까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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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작가가 되고 나니까 취미로만 생각했죠. 취미로 올렸는데 정작 작가가 되고 원고료를 받고 이제 내가 학교 시절 때는 이제 만화 동아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내가 아는 애들한테 내 만화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네.
내가 아는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이제 그랬는데 정작 잡지에 실리고 나니까 그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내 만화를 이제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피드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받게 되니까 이게 만화로 나를 알릴 수도 있구나. 이게 되게 재미가 좋은 일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때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했죠. 그러니까 작가가 된 다음에
네네.
작가로 살아갈 걸 결심을 한 거죠.
아~ 네,
그다음부터 공부를 했죠.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이상적인 코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대학교 가려는 고3들도 대학이 곧 목표가 돼버리면 수능이 끝난 순간부터 바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대학에 갔으니까.
네.
근데 대학생이 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뭘 하고 살까 이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상당히 와닿는데
그렇죠. 결혼을 할 때도 보통 결혼식이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렇네요. 네,
웨딩이 중요하겠냐 메리지가 중요한 것처럼
맞네.
이것도 작가가 된다 데뷔를 한다 이거는 그냥 시작이고 문제는 어떻게 작가로 살아갈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당시에 데뷔하셨을 때는 스토리 작가라는 직업이 많이 있었나요?
제법 있었어요 그때도.
그래요?
그 당시에도 이제 정극진 작가님이라든가 야설록 작가님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으면서.
정극진 작가님은 네. 이제 그 열혈 강호의 스토리 작가님이시고
그쵸.
지금도 연재 중이시고요.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계시고 지금은 어때요?
요즘은 또 딱히 그렇게 스토리 작가가 많은 분위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요.
예전에 잡지 시절에는 종이가 크니까요. 웹툰보다 종이가 훨씬 컸기 때문에
네네.
그림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그려야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작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맞아요.
요즘 웹툰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을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웹툰이 되게 되면서 그림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림 사이즈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디테일한 그림이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도 만화가가 되는 게 가능했기 때문에
초반에 그랬었죠.
그렇죠. 네. 지금도 좀 이제 스마트폰으로 줄어들고 나면서 이제 더 그렇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스토리 작가를 해야 될 사람이 지금 이제 그냥 만화를 그리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런 네. 경우 사실은 웹툰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텔링 쪽이 훨씬 더 비중이 많이 네. 옮겨간 매체가 됐잖아요.
그렇죠.
거기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다른 이유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라고 할까 젊은 웹툰 작가들이 많다 보니까 음흠. 온전히 내 것을 갖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예전에도 있었어요.
아 그런가요?
그건 예전에
스토리 작가하고 네. 좀 이렇게 협업을 하고 같이 무언가를 만드는 것보다 이거 완전히 내 거야 싶은 느낌의 것이 아무래도 데뷔 작품 때나 아니면 20대까지는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언제나 있고요. 온전히 내 작품 하고 싶죠. 그거는 네, 그런 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작화를 포기할 수가 없었고 예전 잡지 시절의 작가들은
그렇죠.
작화 퀄리티를 포기할 수가 없었는데 요즘 웹툰은 이제 아무래도 작업 난이도가 좀
그러면 네. 그 작화를 그리시는 네. 분과 스토리 작가와의 컨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컨택은 성사되는 네. 케이스는 아는 사이인 경우가 많죠. 아.
그렇죠.
네, 원래 친구거나 대학 동기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제 CP라고 하는 업체 혹은 이제 그 제작하는 에이전시에서 매칭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보다는 사실은 원래 아는 사이였던 경우가 되게 많죠.
아. 아주 가끔 가다가 소개를 부탁받는 경우도 네,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뭐 지인들 사이에서 그렇죠. 내가 이번에 스토리를 썼는데 그 그림 작가랑 일하면 참 좋을 것 같은 내용이야. 혹시 연락처 알아? 이렇게 해서 물어 네. 가는 경우도.
그게
있죠.
경력 작가인 경우. 이제 그림 작가나 스토리 작가 둘 중에 혹은 한 명이 네. 경력 작가인 경우에는 이제 너 나랑 같이 할래? 그러면 어유 작가님이랑 같이 하면 좋죠. 하면서 이제 얘기가 되는데 둘 다 신인인 경우에는 친구가 되는 경우, 친구끼리 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완전 신인인 두 사람이 어떤 소개를 받아서 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벌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자 이쯤에서 저희 노래 하나만 듣고 또 올게요.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도 모르게 굉장히 말을 빠르게 하게 되는데 이게 제가 진석 작가님하고 스토리 얘기할 때의 말 빠르기예요. 라디오 부스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느껴지는 네. 속도지요. 자, 두 번째 노래 신청곡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진석 작가님.
아 제가 소개할까요?
네.
다음 곡은 이제 오 해피데이라는 곡입니다. 아까 네. 들었던 이제 곡이 그 글리라고 하는 청소년 뮤지컬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이번 작품도 이제 청소년들이 나오는 이제 청소년 뮤지컬입니다. 그 시스터 액트 2에서 삽입곡이었죠. 네, 오 해피데이
듣고 오시죠.
네.
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시스터 액트 2 OST에서 오 해피데이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EBS FM 라디오 웹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김동수님께서요. 종범 작가님 오늘 학교 복도에 작가님 경청하실 때 귀 기울이는 포즈하고 있으시는 포스터 보고 빵 터졌어요. 왜죠? 출석합니다. 잘 오셨어요, 동수씨.
아, 예, 제가 있나요?
하나 읽어주세요.
예, 김지혜씨가 보내주셨어요. 예, 전진석 작가님, 와, 글로만 보던 바로 그 작가님이셨군요. 여태까지 작업한 작가 중에 가장 마음이 잘 맞았던 작가는 누구예요? 앞에 있는 이정범 작가님이신가요? 라고 그러시네요. 아, 이정범 작가, 완전 잘 맞죠.
잘 맞죠.
완전 잘 맞죠.
거의 저하고 전진석 작가하고 스토리 얘기할 때 네. 제 3자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올림픽 탁구 결승전 보는 기분이라고. 굉장히 빨리 왔다 갔다 하면서 한마디 하면 한 10가지를 이해하는 대화가 돼요. 네. 읽어주시죠.
네, 박진희님께서 전 40세 직장 여성으로 지금 만화가를 꿈꿔도 되는 건지 전문가들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어떤가요?
꿈은 언제든지 꾸는 건 좋죠.
그렇죠.
네, 40이라고 내 인생에 더 이상 변화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길고요.
맞아요.
네, 그렇지만 다만 이거는 꼭 40대가 아니라 20대 여러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네.
직장을 때려치지 마세요. 정말로. 네, 왜냐면은 네. 왜냐면 저는 작가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일을 했거든요.
맞아요.
아르바이트도 계속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도 저는 지금도 강사 일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네네.
그게 뭐 꼭 작가를 해서 돈을 뭐 전업으로 못해서가 아니라 네, 계속 직업을 갖고 있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네. 맞아요. 김서영님께서요. 해외에서 듣고 있는 청취자 1인 재미있게 듣고 있어요 하셨습니다. 서영씨 반갑습니다. 어디 계신지 궁금해지네요. 그리고 0000번님께서 번호 좋은데? 77년생 저와 동갑이시라서 친근감 물씬, 특히 혀 나불대기도요. 목소리 앳돼요 하셨는데요. 전 작가님은 외모도 굉장히 동안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거의 이건 말이 안 되는 얼굴이에요.
맞아요.
저랑 있으면 제가 형 같을 때가 있어요. 얼굴은.
네.
네. 뭐라고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지금 문자 보내주고 계십니다. 저희 생방송 시간 아니라도요. 저희한테 트위터나 홈페이지에서 많이 말 걸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자, 지금부터 또 전진서 작가님과 함께하는 만화공방 그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해볼까요? 네, 앞부분에서 약간 그 스토리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예?
지금은 아무래도 전진서 작가님을 모셨으니까 전 작가님의 대표적인 작품들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네.
좀 유명한 만화들이 아무래도 천일야화 그리고 춘행전 이런 출판 만화들이 있었고요.
네.
최근에는 웹툰도 그리기 시작하셨는데 세조 씨가 일단은 네. 이 대표작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천일야화는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만화 잡지 윙크에 처음 연재를 했습니다. 아라비안 나이트가 배경이고요. 주인공 세하라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색다르게 재해석해서 들려드리죠. 반면 춘행전은 많은 분들이 춘향전과 헷갈리시는데요. 춘행전은 대한민국의 국악인 임춘행의 일대기를 토대로 그려낸 작품입니다.
그래요. 전 사실을 전 작가님 만나기 전에 이 작품들을 봤었기 때문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약간은 저한테 굉장히 큰 선배 작가 느낌이었어요. 직접 물어본 적은 또 없네요. 이 작품들을 그리셨을 때 얘기 뭐 재밌는 거 있나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되었다거나 나한테 어떤 작품이라거나 그런 것들.
천일야화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라비안 나이트를 이제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인데요.
네네.
그 당시에 9.11 테러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제 아랍권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졌고.
맞아요.
그러니까 저랑 한승희 작가님이랑 같이 작업했던 천일야화 이외에도 신인숙 작가님, 리니지로 유명한 그렇죠? 신인숙 작가님도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하는 작품을 연재하셨고.
그렇죠.
양영숙 작가님도.
1001.
그렇죠. 1001. 천일이죠. 네. 1001이라는 작품을 이제 연재를 하셨고, 저도 이제. 한승희 작가님과 같이 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세 명의 기획이 맞아요. 동시에 들어간 거였습니다. 이제 그렇게 천일야화는 기획이 됐었고요.
네네.
춘행전은 이제 천일야화의 이제 차기작으로 제가 대학원 석사 졸업작품으로 사실은 준비했던 건데요.
정말요?
네, 그게 이제 차기작이 되어버렸던 건데, 이거는 되게 신기했었어요. 그 당시에 역시 EBS 드라마 중에 네네. 명동백작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예.
그걸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많이 보고 영감을 많이 얻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임춘행 선생님이 나오죠.
네.
그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성 국극이라고 하는 즉 여정들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국악 뮤지컬이 있었단 말인가.
그렇죠. 아 그게 그 뜻이에요?
네.
여성 국극이란 단어를 되게 많이 들었었는데 국악극이군요.
그렇죠. 여성 국악극. 근데 그게 5,60년대 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5,60년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게 지금 이렇게 싹 전해지지 않고 그런 게 있었다는 사실조차도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군요.
그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임춘행 선생님이 처음으로 이제 이 공연을 여성 국극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창시하고 히트를 친 곳이 바로 6.25 사변 중에 부산에서 이 공연이 굉장히 히트를 쳤다는 게 전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전쟁 중에 뮤지컬 공연이 데이트를 칠 수가 있지?
그러네요.
라는 생각을 해갖고.
뭔가 이야기의 냄새가 나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체 그 전, 피난민들에게 있어서 이 공연이 어떤 의미였을까? 여기에 좀 삐리 꽂혀가지고 이제 작품을 하게 됐죠.
네. 춘행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책으로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북으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다 소장하고 싶어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봤거든요.
아이쿠야.
근데 스케일이 장난이 아닙니다. 예, 한 예술가의 일대기를 그려내고 있는데
네.
일대기를 그린 작품 중에서 네. 제대로 그려낸 작품들의 특징을 보자면 당연히 그 맥락이 되고 있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거나 그 당시에 뭐 사회 현상 이런 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정면으로 다 다루고 있어서 상당히 무게가 있는 작품이고요. 한번 보세요. 재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이제 출판 만화 쪽에서 굉장히 오래 네. 작업을 하셨는데도 많은 선배들이 이제 웹툰 시대가 되면서
네.
작품을 더 이상 안 하시거나
네, 네.
찾아보기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죠.
네.
근데 전 작가님은 그 와중에 꿈 날개를 달다. 그리고 최근에 했던 복사골 여고 연극부로 이쪽으로 오셨어요.
네.
그 작품들에 대한 소개도 좀 세줄 씨 목소리로 들어볼까요?
네. 꿈 날개를 달다는 브랜드 웹툰인데요. 홍보 웹툰은 재미가 없다는 선입견을 없앤 작품입니다. 저소득층 서울시민 김민우 씨가 주인공이고요. 현실에 실망하고 또 실망하는 데 지쳐 이미 오래전에 꿈을 접어버린 주인공이 다시 한번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려낸 웹툰입니다.
네.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정말 놀랐거든요. 브랜드 웹툰이라고 한다면
네.
홍보를 위해 그려지는 만화들이었고 그 이전까지는 그냥 광고성이었기 때문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봤단 말이죠. 근데 이 만화는 좀 달랐어요.
네.
본인에게 어떤 작품입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이게 짤막해요. 한 12화? 웹툰 12화, 13화 정도 분량이 되게 짤막한 내용인데
중편이죠 거의.
저는 이때 이미 대학에서 강의를 한 지가 좀 됐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스토리를 가르치고 이제 신촌에 있는 한결이교육문화센터에서 스토리를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작품을 허투루 못하게 돼요.
아.
왜냐면은 뭐 이러쿵저러쿵 가르칠 거 아니야 학생들한테.
그렇죠.
이래야 된다, 이렇게 써야 된다, 저렇게 써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내가 이제 작품을 이제
엉망으로
써버리면 야 니나 잘하지 이렇게 얘기가 된단 말이야.
부끄럽게 되는구나.
그렇죠.
압박감도 있으셨겠어요.
그렇죠. 그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꿈 날개를 달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메시지 전달하기 위한 스토리텔링을 하기 위한 제 기술을 막 굉장히 많이 기술이 들어갔어요.
네,
굉장히 많은 극적 장치 같은 것들이 들어갔고
확실히 공부가 된다는 느낌이었어요. 저도 그 당시에는 공부를 하면서 스토리를 쓰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좀 한화하나 공부가 되는 기분이었고 지금 봐도 사실은 교과서적인 예시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숨어 있어요.
네.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니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뒤에 연재했던 또 복사골 여고 연극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연재가 끝난 작품인데요. 꿈날개를 달다에 비해서는 조금 더 편하게 봤던 것 같아요.
네네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말인지.
꿈날개를 달다는 아까 제목 그대로 꿈날개를 달다는 그 복사골 여고 연극부는
네.
제목 그대로 그 부천이 복사골 이건 옛날 이름이
그렇죠. 복사골.
네. 부천시에 있는 어느 가상의 여고를 배경으로 한 이제 연극 동아리 만화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청소년 학원물이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예전에
그렇죠.
이제 학교 원, 학교 투 뭐 이제 청소년 드라마가 있다가 그리고 성장 드라마 반올림 뭐 이런 드라마가 있다가 한동안 되게 없다가
네.
작년에 이제 학교 2013이라고 장나라 씨 나왔던
네.
거. 그게 오랜만에 나왔죠. 그리고 나와봤자 뭐
드림하이,
드림하이 같은 거 뭐 있어 이런 거 나왔죠. 근데 그것들이 대체로 좀 약간 예술 고등학교가 배경이 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일반 예술고를 다니는 애들은 일찌감치부터 중학교 때부터 입시를 해갖고 예고를 들어간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기 꿈을 일찌감치부터 결정한 사람들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기 꿈을 결정하지도 못했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꿈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그냥 자기 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이런 학생들이 연극이라는 걸 해. 그런데 얘네들이 또 그러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묻겠죠. 너 그러면 너 연극 배우 할 거야? 연극 배우도 할 건도 아닌데 뭐하러 연극부 활동을 해?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 말하고 할 거야? 네. 저 말하고 할 겁니다. 저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딱 뚜렷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거의 없죠.
아니 꼭 연극 배우를 해야지만 연극부를 할 건 아니잖아요. 그냥 나는 연극 재밌는데 그냥 하면 안 돼요. 이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네. 예고편이라고 할까요? 그 프롤로그에서 딱 나오죠.
네.
한번 보시면 1화에서부터 어떤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작가의 얘기를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오늘 가져오신 신청곡들이 네. 다 뭔가 특징이 한 곳으로 몰리는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신청곡을 소개해 주시면서
네.
어떤 기준으로 뽑으신 건지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세 번째 곡은 이제 안나 켄드릭이라는 배우가 부른 컵스라는 곡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피치 퍼펙트라는 그 영화, 뮤지컬 영화에서 이제 나왔던 삽입곡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맨 처음에 소개됐던 이제 글리의
네.
이제 크리스 콜퍼가 불렀던 이제 디파인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청소년 뮤지컬이에요. 거기서는
그렇죠.
이제 고등학교 그 합창 동아리가 배경이 됐고요. 두 번째 소개드린 것도 이제 시스터 액트 2. 시스터 액트 1이랑 다르게 시스터 액트 2는 학원물이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카톨릭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문제 아들이 이제 같이 합창부 이제 가스펠송을 부르면서 이제 자기네 힐링되는 그런
다
내용.
동아리 얘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번에 소개드릴 것도 이제 피치 퍼펙트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대학생인데.
네.
네. 대학인데 딱히 대학을 다니고 싶지 않아요. 대학 꼭 다녀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가 거기서 이제 대학의 아카펠라 동아리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서 거기서 이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이제 각성하는 내용인데요.
그래요. 예. 복사골 요거는 국부하고 네. 약간 통하는 부분이 있네요. 네네네. 자, 그러면 한번 안나 켄드릭의 컵스 듣고 와서 계속 이야기 나눠보죠.
네.
네, 안나 켄드릭의 컵스. 영화 피치 퍼펙트에 삽입되었던 곡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EBS FM 라디오 웹툰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혜수님께서요. 오, 스토리 작가에 대해 알고는 있었지만 자세히 알게 돼서 너무 좋은데요. 확실히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서 말씀을 굉장히 잘하시네요 하셨어요. 근데 주말 사이에 종범 작가님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아요 하셨습니다. 네, 살이 좀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저 다이어트 시작했거든요.
저도 좀 빠졌으면 좋겠네요. 자, 김민성 씨가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아파서 일찍 조퇴하고 엄마랑 같이 듣고 있어요. 웹툰 복사 걸려고 연극부를 봤었는데 여기서 작가님을 보니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그래요, 민성 씨 오셨군요.
정성우님께서 아이들이 웹툰을 많이 봐서 못마땅했는데 EBS를 경청하면서 많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EBS 라디오가 가정의 평화에 일조하는 것 같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성우님. 웹툰만 보고 있으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웹툰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콘텐츠 같아요. 남이랑님께서 오셨습니다. 직장과 병행하시려면 가장 힘든 점은 뭔가요? 전 작가님?
글쎄요. 근데 저는 직장이라고 해봤자 강의하고 뭐 대학에서 대학이나 이제 그런 교육기관 같은 데 강의라는 거라서 딱히 그렇죠. 저는 뭐 힘든 게 없는데요.
그러게 이런 질문은 전 작가님이나 저보다는 네. 뭐 예를 들면 회사원 하다가 데뷔하셨던 분들
그렇죠.
뭐 질풍기획의 이현민 작가님이나 그런 분들 만약 모시게 되면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김보현님도 오셨네요. 후덥지근하고 식곤증이 밀려오는 시간이네요. 웹툰 들으면서 일하려고 이제 들어왔습니다 하셨어요. 그래요, 보현씨 잘 오셨어요. 저희가 잠을 좀 깨워드려야 되는데. 자, 아주 많은 분들께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전진서 작가님 독자분이 오셨네요.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대표적인 작품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나눠본 시간이었는데 좀 아쉬워요. 저는 작품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얘기하면 저희 밤새요, 원래 보통. 저희 둘이서 스토리 얘기를 하면
네.
그냥 만나죠. 만나서 맥주 한잔 시켜놓고 네. 아침까지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한 10분 동안 얘기했더니 뭔가 이렇게 안타까운데?
그러게 말이에요.
아, 안타깝다.
만화계에서 제일 말 잘하고 수다 잘 떠는 작가 둘이 여기 앉아있는데.
아, 여러분 저희가 얘기하면 장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작가님 모셨으니까 작품 얘기만 할 수는 없고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다른 다양한 일들 이야기랑 함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도 들어보려고 해요. 시간이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제일 눈에 띄는 활동이라고 한다면 역시 팟캐스트 네. 활동이에요. 제가 정말 애청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만드셔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 네. 어떤 팟캐스트인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대작 스멜이라는 팟캐스트인데요. 이거는 저랑 이제 이동욱 작가님이랑 네. 또 원현재 작가님이랑
스페이스 차이나 드레스
네네네 그리고 이제 뭐 아키님이라고 네. 만화가지망생 이제 그분 이 넷이서 같이 진행하는 팟캐스트인데요. 보통 주목받지 못하는 웹툰, 네. 웹툰 중에서 많이 알려진 웹툰이 있고 이제 인기 포탈이나 이제 노출도가 높은 매체에서 연재하는 그런 웹툰 작가님들 말고 조금 아 이건 진짜 열심히 하는 분인데 너무 조금 눈에 안 띈다
네.
그런 분들은 좀 격려하고 응원하기 위한 팟캐스트입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새로운 작품이 올라오면. 되게 재밌으면 그 아래 댓글 중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킁킁 이건 대작의 스멜이 난다. 거기서 그렇죠. 차가 난 제목인데 많은 웹툰 작가들이 상당히 외롭거든요.
그쵸.
되게 고독하기도 하고 겁도 나요. 그런데 이제 선배 작가들이 그런 방송을 통해서 아, 이 작품 꼭 봐야 돼 이런 얘기 하면 힘이 나죠.
그렇죠. 숨겨진 작품들을 발굴하는 그런 네.
그러니까, 뭐랄까 노출도가 높은 매체에 있는 사람들은 뭐 댓글도 많고 보는 사람도 많고 인기도 많고 인터뷰도 하고 이런 라디오 같은 데 초대받고 이러는데 그렇지 않은 작가 같은 경우에는 댓글이 없고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누가 봐주는 사람이나 있나 잘하고는 있나 이런 겁이 나는데 너 잘하고 있다 열심히 해라 이거 가서 좀 봐라 이제 이렇게 식으로 말해주는 이제 팟캐스트라서 작가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대작 스멜 네. 상당히 재밌습니다. 말들도 잘하고요 웃기고요. 일단 거기서 소개한 작품을 찾아보는 재미가 또 있어요.
네네. 네.
제가 데뷔 준비했을 때 그런 팟캐스트가 만약에 있었다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보면서 많이 겸손해집니다. 이렇게 신인 작가들이 이렇게 좋은 작품이 있다니라고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뭐랄까 아마추어 작품들도 소개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도전 만화라든가 웹툰 리그라든가 이런 데 있는 아마추어 작품도 소개를 하는데 야 이렇게 잘 그리는 그러니까. 친구 젊은 친구들이 있다니 그러면서 전 많이 겸손해지고 예. 더 노력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죠.
그 데스노트 듣고 그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직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겸손해지는 것 같아요.
네.
겁이 납니다 좀.
그렇죠.
너무 잘하는데.
그렇죠.
어디서 나왔지 이런 작품들은 그쵸. 이런 느낌이 나는 거죠.
네.
약간 이제 한 5년은 그랬으니까 좀 적당히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약간 나오려고 하다가 싹 사라져요. 굉장히 무섭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만화 공방의 가장 마지막에 나눌 이야기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들어온 제보입니다.
네.
세조 씨 무슨 제보인가요?
전진석은 언제나 만화계 행사에 어린 미인을 한두 명씩 대동하고 등장한다. 만화 관련된 20대 미인과 얘기하다 보면 어김없이 전진석과 뭔가를 하고 있다. 젊고 예쁜 여성들과 광범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비결이 궁금하다라고 익명의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자, 일단 이 제보하신 분
네.
어떤 분이죠?
제가 아는 분인데요.
네.
뭐 이 전 작가님하고는 나이도 같고요.
네.
친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네.
만화계에 오래 있던 사람이죠.
네. 최규석이군요. 최규석. 네. 최규석이 네. 이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최규석 작가님으로부터의 네. 제보입니다.
부러운가 보지? 맨날 내가 젊은 여성분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아니 제가 네. 아는데요.
네.
진짜 부러워해요.
네. 진심 부러워하는구나. 절대로 그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제가 주변에 20대 여성들이 많은 이유는
네.
그 최규석 작가님 주변에 40대 남성이 많은 이유랑 같습니다.
그게 뭐죠?
뭐죠?
저는 순정 만화를 하니까요.
아~
순정 만화를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 순정 만화를 보고 자라던 친구들이 이제 20대가 됐거든.
맞다.
네, 그렇게 됐는데 최규석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그런 약간 그 사회 고발성이 났던
그래서 노조 만화.
노조 만화 그러니까 노조 아저씨들이 얼마나 좋아해. 그러니까 운동권 486 아저씨들이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나는 집에
아~
네, 그럼 최규석이 순정 만화를 그린다면은 이제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생각했던 이유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요.
전 작가님이 만화판에서 만화계에서 제일 유명한 소위 그 오지라퍼라는 말이 있죠.
네.
주변 사람들을 다 챙겨요. 무슨 말이냐면 후배나 제자나 뭐 만화가 지망생 이런 사람들이
네.
뭘 물어보러 오잖아요.
네.
그러면 데리고 다니면서 알려줘요. 보통은 바빠서 못해요 그렇게.
그렇죠.
근데 기본적으로 오는 사람을 막진 않기 때문에 다 데리고 뭐가 알려주고 뭐 가르쳐주고 데리고 다니면서 뭐 만화가들 만나게 해주고 다 이래요. 저도 데뷔하기 전에 그랬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이런 20대 여성들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닌 분들도 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만화가도
나는
있고 뭐.
그러니까 내가 남자랑 같이 다니면 그 눈에 안 띄어.
그렇잖아.
아.
그렇죠. 내가 남자를 대동하고 와. 그럼 뭐라고 안 그래? 여자를 데리고 오면, 여자들은 또 이런단 말이야.
최규서 작가님은 사실은 본인 작품이 되게 중요한 작가님입니다. 후배들을 도와주고 이런 거 없어요.
아, 그래요? 질문에도 별로 친절하게 안 알려주시나요, 그럼?
물론 뭐 가서 물어보면
네.
홀대하진 않겠지만 그렇게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눈에 얘기하지만
네.
최규석 작가님은 불편한 사람.
송곳에 나오는 그 이수인 같은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은 좀 유해졌지만 그래서 후배들 입장에서는 같이 어디 뭐 동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형 말씀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말을 놓지 않아서요.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어떻게 주변에 누가 같이 있겠어? 최규석 작가님 잘 보고 배우세요. 그렇죠. 진석 작가님처럼 하셔야지 그럼, 주변에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 같이 밥을 먹어.
그래요. 야 오늘 라디오 그 웹툰의 만화 공방 시간은 제가 역대 만화 공방 중에 제일 시간이 빨리 갔어요.
네.
사실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절친이거든요.
네.
할 얘기가 쌓여있는데 50분
궁금해요.
안에 다 하려니까 말은 빨라지고 얘기할 건 다 못하고 참 아쉽습니다. 나중에 다음에라도 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놀러 오실 수 있을까요?
네. 불러주시면요.
알겠습니다.
부르겠습니다.
아래 뼈가 있는데 불러만 준다면 내가 갈게 뭐 이런 건가요? 그래요. 오늘 라디오에 눌러오신 소감 한마디 말씀해 주세요. 청취자분들께 인사도 해주시고요.
네. 아까 이제 정성훈 씨가 그러셨죠? 사연 보내주신 분이.
네.
아이들이 이제 웹툰을 많이 봐가지고 못마땅해 했는데, EBS를 이제 들으면서, 아이들이 이해하게 됐다. 이게 저는 작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무적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이 방송에 이제 그 가치를 그냥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웹툰의 가치요?
그렇죠. 라디오 웹툰의 가치를 이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일반 청취자들이 이제 만화를 널리 알 수, 그 보고 이제 부정적인 인식을 좀 버리고 이렇게 좋은 작품들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방송에 대한 덕담까지 잊지 않고 해주셨어요. 자, 오늘 아침부터 바쁘신데 찾아오신 전진석 작가님 감사드리고요. 이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주 씨, 우리는 인사를 나눠야 되는데 네. 오늘의 퀴즈의 정답 말씀해 주시죠.
오늘 퀴즈 정답은요. 1번 복사골 여고 연극부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 받아가시고요. 당첨자 이름이나 주소 확인해보세요. 자, 저희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정일생, 연출 방영찬, 작가 정태미, 조연출 김경윤, 기술감독 김기로, 그리고 저는 만화가 이종곰이었고요. 오늘 세조씨가 도와줬죠. 마지막 곡은 에픽하이의 우산 들려드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남은 하루도 괜찮을 거예요.